세계 뉴스입니다. 중앙아프리카 국가 콩고민주공화국 민주콩고에서 반군이 동부지역을 추가 점령하는 등 새 확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일 도이체벨레 등 서방 언론들은 18일 인접국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M23 반군이 동부 제2도시인 남키부주의 북하부시를 최근 추가 점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은 이 지역에서 어린이 3명이 총살을 당하는 등 잔혹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비나 샴다산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성명에서 M23이 지난주 북하부시에 들어온 이후 어린이들에 대한 즉결 처형 사례 여러 건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현지 병원 의료진들은 M23이 북하부를 점령한 이후 총상과 골절상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영국 가디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M23은 1994년 투치 후투족 간의 갈등으로 촉발된 르완다 대학살 당시 민주콩고로 도망한 투치족과 민주콩고 내 같은 종족이 함께 결성한 조직입니다. M23은 스스로를 자유투사로 부르며 펠릭스 치세케디 민주콩고 대통령 치하에서 망가진 민주콩고에 자신들이 평화와 질서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M23은 지난달 말 민주콩고 동부 주요 도시인 고마를 점령한 데 이어 지난 4일의 휴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16일 북하부를 점령하는 등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반군의 고마 점령 과정에서 약 3,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레바논 내 이스라엘군 철수 시한이 어제로 만료된 가운데 양국은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가장 기본적인 휴전 합의의 위반은 리타니강 남쪽에 헤즈볼라 세력이 존재한다는 점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은 해당 지역에서 군을 철수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안보에 필요한 5개 지점에는 한시적으로 병력을 주둔시킬 것이라면서 레바논이 합의사항을 이행한다면 이 지점들에 대한 주둔은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과 맞물려 레바논 남부 등 양국 국경 인근에서 무력 충돌을 이어왔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27일 발효된 휴전 합의에 따라 지난달 26일까지 철군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레바논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가운데 철군 시한이 이날로 한 차례 연기됐었습니다. 휴전 합의에 따르면 양측 간 무력 충돌이 계속되어온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은 물론 헤즈볼라 무장대원들도 철수해야 합니다. 한편 레바논 대통령실은 성명에서 레바논 영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군 병력은 규모에 상관없이 점령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은 이스라엘군 철수를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B-52 전략폭격기 편대가 중동지역에 전개됐습니다.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2월 17일 중동에서 영내 전력투사 역량을 시현하기 위한 폭격기 태스크포스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공군 페어포드 기지에서 출발한 두 대의 B-52 폭격기가 유럽 곳곳과 중부사령부 관할 지역 내 9개 파트너 국가를 통과하면서 공중급유와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클 에릭 코릴라 중부사령관은 보도자료에서 폭격기 태스크포스의 임무는 미국의 전력투사 역량, 영내 안보에 대한 헌신, 그리고 중부사령부 관할 지역의 분쟁을 확산시키거나 고조시키려는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맞설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 전략 자산의 중동 지역 전개는 최근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간의 휴전 합의 사항이 각각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편 중부사령부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이날 미 해군 기뢰 대응용 함정 데버스테이러 함 등이 아라비아만에서 침몰 중인 이란 선박 샤이에스테호에서 인명 구조 작전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샤이에스테호의 이란 선원 5명과 인도 선원 2명 등은 구조된 뒤 미군 함정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중부사령부는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수입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에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2.5% 수준에서 대폭 상향 조정된 25% 근처 수준의 수입차 대상 관세율을 오는 4월 2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입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25% 이상의 인상이 있을 것이라며 1년 동안 매우 크게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이 같은 품목들을 수출하는 나라들에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다면서 해당 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세워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2025년 2월 현재 세계 인터넷 이용 인구 55억 6천만 명입니다. 페이스북이나 X, 틱톡 등 소셜미디어 쓰는 사람은 52억 4천만 명이고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60%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다고 통계 전문 기관인 스태티스트가 발표했습니다. 스태티스타의 세계 디지털 인구 2025 자료에 따르면요. 2024년을 기준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구의 대부분 99%가 인터넷을 쓰고 있고요. 대륙별로 보면은 아시아 쪽 인터넷 사용자가 29억 3천만 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유럽이 약 7억 5천만 명으로 그 뒤에 있습니다. 국가별 인터넷 사용자 수 역시 인구 대국인 중국, 인도, 미국이 각각 세계 1, 2, 3입니다. 이 성별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 비율을 보여준 통계가 흥미로운데요. 2023년 기준인데요. 세계 평균은 남성이 70%, 여성이 65%가 인터넷 쓰고 있는데 일반 사회에서의 성별 격차처럼 인터넷 세상 접속에도 중동의 아랍 국가, 아프리카의 여성의 그 인터넷 접속 비율이 남성보다 10% 정도가 낮았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스 등 구소련에 속했던 국가들의 연합, 독립국가연합이나 유럽 쪽에서는 그 인터넷 사용 남녀 비율 격차가 작은 편이었습니다. 나이대로 보니까요. 세계 모든 지역에서 15살에서 24살 사이의 인구가 인터넷 사용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인터넷 사용 인구 많았고요. 소득이 낮은 나라는 평균 27% 수준이었습니다. 자, 북한은 따로 세계에서 인터넷에 뒤처진 온라인 시장이라는 자료에 언급됐습니다. 2025년 2월 현재 아프리카 부룬디의 인구 87.5%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고 그 뒤에 차드가 있으며 북한은 일반 국민에 대한 인터넷 보급률이 거의 없는 제로 상태로 인터넷 차단 상태, 인터넷 사용 통계 스펙트럼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로 소개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8시 8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 영하 6도 흐립니다. 북한의 날씨였던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2월 20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 함흥과 강원도, 황해도, 평안남도는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지역은 대체로 흐립니다. 그리고 한북 김책은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가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바람은 평안남도, 황해도, 강원도, 함경북도 대부분으로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는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사이입니다. 평양과 신의주의 아침 최저가 영하 10도고요. 개성과 함흥, 원산이 영하 8도, 청진 영하 9도입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22도, 해산 영하 24도. 평양의 낮 최고는 영하 1도에 머물겠고요. 신의주 청진은 0도, 개성 1도, 원산 3도, 함흥 4도입니다. 중강의 낮 최고 영하 5도, 해산은 영하 7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m, 먼바다 3.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2월 20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 ABC에서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준비하고 있고요. 꿈과 참신한 발상의 한국 청년들이 만든 새로운 기업 스타트업 소개하는 특별기획 스타트업 코리아 순서 있습니다.
이 본질적으로 이 문해력 저하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은 무엇일까부터 이거를 위한 해결 방안들을 되게 여러 방면으로
네, 스타트업 코리아. 초등학생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형 학습지를 개발한 리디퍼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은 논평 순서까지입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안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 과정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가 제기한 비판과 우려는 일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가자 휴전협정 2단계 협상을 시작할 거라고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중국과 호주가 국방 전략 대화를 갖고 방위 분야에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암호화폐 논란으로 탄핵 위기를 맞았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번 달에 2월 안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또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안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견을 마치고 연단을 떠나면서 푸틴 대통령과 이달 안에 회담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아마도 이렇게 답해서 2월 중에 미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국과 러시아 장관급 회담에서는 이 양국 정상들의 회담 일정은 잡지 못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러시아 정부도 이달 말 정상회담 열릴 가능성 있다고 확인했습니까?
네, 러시아도 2월 중에 미러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8일 러시아 언론에 비록 대면 회담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에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국과 러시아 장관급 회담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네, 매우 훌륭했고 이후 협상에 대해서 훨씬 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Well, much more confident. They were very good. Russia wants to do something. They want to stop the savage barbarian.
네, 훨씬 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포악한 야만적인 행동을 멈추길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군인들이 그곳에서 매주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러시아를 위해 참전한 북한군도 많이 사망했다면서 그들은 싸우기 위해 왔지만 많은 수가 죽임을 당했다면서 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언급했는데요. 현재 러시아와 북한은 이 참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는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 협상 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합니까?
네, 우크라이나의 반응에 실망을 했다면서 더 피해가 커지기 전에 진작에 협상할 수 있지 않았느냐고 힐난했습니다. 다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시죠.
And I'm very disappointed. I hear that, you know, they're upset about not having a seat. Well, they've had a seat for three years.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참석하지 못해서 속상해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는 3년 또 그 이전부터 협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예, 또한 이 문제는 매우 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면서 그냥 섣부른 협상가가 많은 땅, 생명을 잃지 않고 도시들을 잃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을 걸로 생각한다고 질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진 않고 우크라이나 지도자의 지지율이 4%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또 지금 우크라이나는 선거를 치르지 않은 상황으로 본질적으로 계엄령 하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5월로 대통령 임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에 따라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는 이를 이유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에서는 지금 안보 위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 지도자는 이 전후에 우크라이나의 평화 유지군 파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얘기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평화 협정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의 유럽 평화 유지군이 주둔하는 걸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이 군대를 파병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If they want to do that, that's great. I'm all for it. If they want to do that, I think that's that'll be fine.
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전적으로 찬성하고 괜찮을 것 같다는 겁니다. 프랑스도 이를 언급했고 다른 나라들도 언급했으며 영국도 언급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유럽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곳에 군대를 배치하는 건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둔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긴급 안보 위기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협정이 있고 미국이 안보를 보장한다면 영국은 지상군을 파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네. 자, 젤렌스키 대통령도 전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그 평화 유지군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해왔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 평화 유지군 파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예,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평화 협정의 일환으로 유럽에서 모든 미군을 철수하는 걸 고려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또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질문이 한 번도 실제로 제기된 적이 없다고 덧붙여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약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도 25% 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은 이미 예고한 바지만 구체적으로 관세를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한편 한국의 경우는 미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그동안 전기차를 포함해 승용차의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부과 방침에 타격에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그 날짜도 밝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동차 관세에 관해서는 4월 2일에 더 많은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상대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4월 1일까지 상무부를 중심으로 각국의 광범위한 자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말하지 않고 다만 1년 동안 상당히 오를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반도체, 의약품 제조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서 관세를 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시죠.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가자지구 2단계 휴전 협상 가시화되고 있군요.
네, 이스라엘이 이번 주에 가자지구 휴전 2단계 이행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We will begin negotiations on second phase of the hostage deal.
네, 인질 협상의 두 번째 협상을 시작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모든 인질의 석방을 보장하기 위한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르 장관은 또한 안보 내각이 결정한 전쟁의 모든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2단계 협상이 원래는 더 일찍 시작해야 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지난 2월 2일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지난 1월 19일에 발효된 이 3단계 휴전 협정에 따르면 양측은 1단계에서 42일 동안 교전을 중단하고요.
네.
예, 이 기간에 양측은 2단계 그리고 3단계 관련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뭐 1단계 휴전 협정을 이행하는 것도 상당히 위태위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마스는 1단계에서 이스라엘 인질 33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 약 2,000명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네.
예, 또 인도적인 지원 확대, 가자지구 중심부 넷자림 회랑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고 가자 북부 주민들의 귀환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는데요. 하지만 양측이 서로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2단계 협상을 시작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 1단계에서 약속했던 인질 석방은 다 제대로 이행됐습니까?
하마스가 5차까지는 제대로 이행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지난 15일 6차 석방을 앞두고 추가 인질 석방을 돌연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인도적인 물품 반입을 방해하고 가자 주민들의 귀향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이스라엘은 군의 경계태세를 지시하고 교전 재개를 경고하면서 긴장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이후에 하마스는 입장을 바꿔서 당초 예정이었던 15일에 이스라엘인질 3명을 석방하면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네. 아직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네, 약 70명 인질이 더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 절반은 살아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예, 하마스는 오는 22일에 인질 6명을 더 석방하고요. 사망한 4명의 시신도 20일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시신을 인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하마스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시신 4구도 인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단계에서 풀려나야 할 이스라엘 인질들 앞으로 얼마나 남은 겁니까?
네, 22일에 석방될 예정인 6명이 1단계 마지막 인질들입니다.
예.
예, 지금까지 휴전 기간에 하마스는 인질 24명을 석방했고요. 이스라엘은 1,000명 이상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협적 2단계 주요 내용 어떤 겁니까?
2단계는 남은 인질들의 전원 귀환입니다.
네.
예, 남성 군인들, 민간인 청년 남성들을 포함해서 생존해 있는 모든 인질이 석방되고요.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종신형을 선고받은 팔레스타인인들을 비롯해서 약 2,000명을 풀어줍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가자 전역에서 철수한 건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고 있어서 벌써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간의 전쟁은 지난 17일로 500일을 맞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국하고 호주가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중국과 호주가 17일 베이징에서 23차 국방전략대화 DSD를 갖고 양국 간의 군사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에 두 나라는 이 남중국해에서 군사활동을 두고 마찰을 빚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국방 관련 회담이 열린 겁니다.
네, 중국과 호주 양국에서 누가 대표로 참석했습니까?
네, 호주 국방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로버트 친먼 국방부참모총장, 휴 제프리 국방부 전략정책산업담당 부장관이 참석했고요. 중국에서는 쉬츠링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이 이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했습니다. 이 국방전략대화는 양국 군당국 간의 고위급 회담인데요. 2019년을 끝으로 두 나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리창 중국 총리가 호주를 방문해서 앤서니 앨버니즈 총리와 회담한 후에 이 국방전략대화를 포함해서 정치적 대화를 지속 확대하기로 합의했고요. 이에 따라서 17일 회담이 열리게 된 겁니다.
네, 자, 몇 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양국 간의 국방전략대화, 이 대표단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네, 중국 국방부는 17일 성명에서 양측이 양국의 군사관계, 지역안보, 기타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양측은 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갈등과 이견을 원만하게 해결하며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호주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호주 국방부는 양국은 양자, 국제, 그리고 지역 안보 문제와 군사 투명성 및 소통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호주는 이 지역의 모든 나라가 오판이나 상황 악화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항상 안전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이어서 호주는 국제법, 특히 이 해양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고 모든 나라가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 안보, 안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호주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좀 들어볼까요?
네, 최근 두 나라가 남중국해에서 이 군사활동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리차드 마일스 호주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남중국해 공역에서 정기 감시 순찰 임무를 수행하던 공군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에 중국군의 젠 16 전투기가 30m까지 접근해서 조명탄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국제법에 따라서 순찰 활동을 하고 있던 자국 정찰기에 중국이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주장인데요. 반면에 이 중국 외교부는 호주 공군기가 중국의 영공을 침범한 거라면서 호주가 거짓 사실을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중국은 지금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두고 여러 나라하고 마찰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은 이 남중국해에 영어 U자 형태로 9개의 선, 그러니까 구단선을 긋고 이 선 안쪽의 90%가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2016년에 상설중재재판소는 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는데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남미로 가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자,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지금 탄핵 위기에 있는데 그 이유가 암호화폐 때문이군요.
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추천했다가 이 가격이 폭락해서 지금 탄핵 위기를 맞았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 14일에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 X 계정에 암호화폐인 리브라 밈 코인에 관해 게시했는데요. 이 코인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해서 아르헨티나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걸 목표로 하는 민간 프로젝트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이런 글을 올렸으니까 국민들은 정말 관심이 많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의 이런 홍보글이 올라오자마자 이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고요. 해당 밈 코인의 총 가치가 미화로 45억 6천만 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밀레이 대통령이 몇 시간 후에 바로 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면서 가치가 급락했는데요. 17일 기준으로 가치는 무려 94%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큰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와, 이런 정도 사태면 대통령이 공식 입장도 내놔야 되겠네요.
네, 밀레이 대통령은 게시물 삭제 후에 이 해당 프로젝트에 관해서 자세히 모르면서 글을 올렸기 때문에 기존 홍보 게시물을 삭제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예, 이어서 밀레이 대통령실도 15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암호화폐 개발에 어떠한 단계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추측을 피하고 추가 노출을 제한하기 위해서 홍보글을 삭제했다고 재차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아르헨티나 법률 전문가들은 16일 가상화폐의 가치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밀레이 대통령이 사기 혐의로 형사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네, 어떻게 그 밀레이 대통령이 홍보한 가상화폐 밈코인의 가치가 며칠 사이 이렇게 휴지 조각이 된 걸까요?
네, 원고들은 이번 사건을 일종의 작전 사기 방식의 러그풀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러그풀은 프로젝트 담당자가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매력적인 암호화폐를 출시한 후에 과대 광고를 하고요.
네.
예, 이렇게 투자자 자금을 모은 후에 가치가 떨어지면 잠적해서 예, 투자금 손실을 유발하는 투자 사기를 말합니다.
네.
예, 원고 측은 밀레이 대통령이 여기에 가담을 했고 또 공공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예. 논란이 커지면서 밀레이 대통령이 결국 탄핵 위기까지 맞게 됐군요.
네, 맞습니다. 아르헨티나 야당 의원들은 밀레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야당 연합 소속의 레안드로 산토르 의원은 15일 해당 추문은 국제적인 망신이라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그동안 많은 군사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군사 원조는 미국의 안보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원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의 안보 원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아, у нас немає на сьогодні зменшення американської підтримки. І вона
지난 2025년 2월 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키우에서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부 장관을 만난 뒤 미국의 군사 원조 문제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까지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원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2022년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개발 원조 외에 특정 국가안보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해외 원조 개정, 이른바 안보 원조 개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안보 원조에는 비군사적 원조와 군사적 원조가 있습니다.
U.S. Secretary of Defense Lloyd Austin announced the Pentagon's largest defense package for Ukraine to date. $6 billion worth of additional weapons from the U.S. defense industry.
You can rest assured.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몇몇 원조 개정은 외국 협력국들의 법 집행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 안보와 복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국제적 우려를 해결하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합니다. 그런 위협에는 테러리즘과 불법 약물, 범죄, 무기 확산 등이 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1990년대 중반 이래 국무부와 국방부, 에너지부가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무기, 그리고 지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과 기술 지원, 장비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무부는 비확산, 대테러, 지뢰 제거 및 관련 프로그램 개정을 관리합니다. 미국의 군사 지원은 미국 동맹국 및 협력국의 국가 차원 보안군에 방위물자와 장비, 군사훈련 및 기타 방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미국의 군사 원조 규모는 139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미국의 전체 해외 원조 가운데 약 29%를 차지했습니다. 국무부는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이 집행하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내는 세 가지 계정을 관리합니다. 이들 계정은 해외 군사자금 지원, 국제군사교육훈련, 그리고 평화유지 활동입니다. 다른 군사원조는 국방부가 직접 예산을 대고 집행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의 안보원조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수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 회사를 말하는데요. 최근 꿈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오늘은 초등학생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액티비티, 활동형 학습지를 개발한 리디퍼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동효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박람회를 2건 참여하게 됐는데요. 모두 2건 다 지원 사업으로 무료로 참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두 행사는 어떤 행사인 건가요?
네, 두 개 다 이제 B2B를 중점적으로 하는 행사여서
박람회 참여 일정을 앞두고 리디퍼의 최수민 대표와 관계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의논합니다. 홍보용 전단지 제작과 부스에 붙일 족자본 기획까지 꼼꼼하게 준비하는데요.
그러면 저희 거기서는 준비할 게 아마 첫 번째 행사에서는 부스 후면에 붙일 족자봉, 3단 족자봉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둘 다 B2B니까 새로운 회사 대상으로 하는 리플렛 만들면 좋을 듯합니다.
문해력 교육 스타트업인 리디퍼. 어떻게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먼저 최수민 대표의 설명 들어봅니다.
제가 창업을 결심하게 된 건 제가 만 16세였을 때 결심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만 17세 때 창업을 해서 현재는 만 18세 창업가입니다. 네, 리디퍼는 리드랑 디퍼라는 영어의 합성어로 저희가 아이들의 읽기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만 17세의 나이에 창업한 청소년 창업가인데요. 이 창업을 결심하게 된 그 시작은 언제일까요?
제가 그때 청소년 시절이었잖아요. 중학생 나이 때였는데 그때 제가 대안학교에 다녔었는데 거기 대안학교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 하나로 어떤 주제로 프로젝트를 해볼까라는 거를 막 검색하던 때였어요. 친구들끼리 그 주제를 탐구해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가 청소년 문해력 문제라는 거를 발견했는데 때가 막 문해력 관련해서 이슈가 막 되었었던 때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가 이 문해력 문제에 대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대입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최 대표의 또래 친구들에게도 이 문해력 하락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해력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읽기를 싫어하는 것에 대한 문제고 읽기량 저하에 대한 문제인데 제 친구들을 살펴봤을 때 실제로도 세 줄 이상이 넘어가면은 아, 좀 읽기 힘들다. 너가 빨리 요약해줘.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휘력이 좀 줄어서 어려운 어휘들이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이야? 또는 동문서답을 하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문제를 알고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실제로 이게 우리 주변에서도 내 친구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나조차도 사실 인터넷의 영향으로 일반적인 글을 길게 읽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짧게 짧게 보는 것을 선호하는 현상이 저와 저희 팀원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된 게 첫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개발하기 위해 최 대표는 문제의 원인부터 찾기 시작했죠.
이 본질적으로 이 문해력 저하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은 무엇일까부터 이거를 위한 해결 방안들을 되게 여러 방면으로 조사와 연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처음 출시해낸 게 중고등학교 대상 문해력 보드게임 교구였거든요. 교구를 먼저 출시를 해서 중고등학교랑 개인 고객에게 판매를 했던 게 처음 사업 아이템이었고 이제 두 번째 사업 아이템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좀 대상자를 낮춰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해력 교재를 만든 게 현재 리딩벤처라는 교재입니다.
이 리딩벤처는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액티비티형 문해력 학습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의 요소를 학습지에 적용해서 몰입과 즐거움, 또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 학습지가 퀴즈책의 형태였다고 합니다.
이 교재에 대한 개발만 거의 한 8개월 이상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처음으로 개발을 했던 게 퀴즈북 형태였어요. 이런 퀴즈들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책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 책의 형태를 가지고 저희가 초등학생들 20명을 처음에 만나러 갔었는데 아이들이 책을 그때 그 센터에서 읽고 있었어요. 동화책들을. 근데 좀 쉬운 동화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서 얘들아 이제 이거 덮고 다른 거 해보자 이렇게 제가 가서 했더니 아이들이 그 동화책을 덮고 덜 거를 했는데 저희 거가 더 재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난이도가 동화책보다 좀 더 어렵기도 했고 아이들이 책이다 보니까 중간에 했던 말이 선생님 이거 언제 끝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랑 저희 팀원들이 충격을 받아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책부터 갈아엎자. 책 말고 다른 거 하자.
이러한 시행착오 끝에 최 대표는 조금 더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학습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리딩벤처는 선물을 하나씩 열어보는 형식의 달력인 어드벤트 캘린더에서 착안해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컨셉은 읽기와 떠나는 모험.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해요. 보이시는 것과 같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시했던 거는 딱 봤을 때 공부처럼 보이지 않게 하자. 그래서 처음 봤을 때 무슨 문해력 학습지 이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고 읽기와 떠나는 모험 리딩 벤처. 그리고 보시면 반짝반짝 나라에 검은 바람 사건의 진실을 해결하는 이 스토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작 스토리를 읽고 딱 펼쳐보면은 여기 안에 12개의 문이 나타납니다. 이 문이 지금은 다 닫혀있는데요. 과자 박스 뜯듯이 이 선을 드르르륵 뜯으면은 여기 안에 있는 문해력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문제를 뜯고 색칠하고 수집하면서 문해력 공부에 재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해력 문제는 독해력, 어휘력, 사고력 각각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들이 12개 중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심화된 문해력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문제들이 2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직접 이 과자 박스 뜯듯이 뜯고 만지고 여기 안에 있는 문제들을 푸는 건데 이 문제들도 딱 봤을 때 퀴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퀴즈 형식으로 저희가 콘텐츠 템플릿을 개발을 해서 색칠하기 문제들, 초성찾기 문제들, 그리고 이 캐릭터들과 함께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또 아이들의 꾸준한 학습을 위해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가 담긴 학습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계속 풀면 또 질려요. 그래서 매 주차마다 다른 컨셉으로 아이들에게 새롭게 찾아옵니다. 매 주차마다 다른 컨셉, 그리고 다른 콘텐츠 템플릿으로 아이들이 재미를 잃지 않도록 읽기 흥미도를 잃지 않고 읽기를 지속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안에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 확인도 기존의 정답지가 아니라 이 정답 카드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정답 카드를 통해 정답을 확인하고 또 게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보상입니다. 적절하게 잘 해결을 했을 때 이에 합당한 보상을 주는 요소들까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드르륵 뜯어서 또 이 부분을 아이들이 스티커처럼 이 보상판에 붙이면은 미션 클리어가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초등학생들은 리딩 벤처를 통해 문학과 비문학 영역을 골고루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리디퍼는 교육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면서 더 신경 쓴 점이 있다고 전했고요. 더불어 최 대표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 거쳐야 할 과정이 많았다고도 전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처음 해보는 사업이고 또 미성년자의 시작을 한다는 게 또 제도적인 어려움도 많거든요. 어떤 서류를 발급해야 되는데 부모님 동의가 무조건 필요하다던가 통장 하나를 발급받을 때도 그런 제도적인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이제 이 아이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가장 본질적으로 집중했던 것은 이 문해력과 재미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었고 저희가 어쨌든 국어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려고 저와 팀원들이 노력한 부분이 있고 또 국어 전문가들의 자문과 이제 검수를 받아가면서 제품을 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리딩 벤처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학습이라며 최 대표는 리디퍼만의 자부심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문해력의 게이미피케이션을 결합한 제품이라고 항상 소개를 드리는데요. 게이미피케이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항상 온라인 아이템을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는 거는 많습니다만 오프라인에서 저희같이 이렇게 특수인쇄 기법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재를 만든 것은 문해력 쪽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려운 시도이기 때문에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 8월에 설립한 리디퍼. 초등학생을 위한 문해력 학습지를 개발했기 때문에 리딩벤처의 고객은 학교와 학부모인데요. 어떤 마케팅으로 이 고객을 확보하고 있을까요? 스타트업 리디퍼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cat, 고양이와 관련된 영어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at cat, 뚱뚱한 고양이입니다. 어떤 사람을 fat cat이라고 부르는지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Thank you for having me.
I heard you are running for mayor.
Yes, it was a hard decision. I'd like to change something in this city, especially for poor people. I really don't like the way fat cats are getting away with tax evasion all the time.
존이 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I really don't like the way fat cats are getting away with tax evasion all the time. I really don't like
나는 싫습니다.
The way fat cats are getting away with tax evasion.
뚱뚱한 고양이들이 세금을 회피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피해가는 것이 여기서 fat cat은 특권을 누리는 부자를 말합니다. 이번에는 play cat and mouse, 고양이와 쥐와 놀다, 무슨 뜻일까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 can't believe that I fell for their idea.
What happened?
My publisher told me that they will publish my book if I sign the contract with them. So I did. And now they are saying something different. They are playing cat and mouse with me.
존이 그들의 계획에 빠진 자신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Fall for something. 어떤 것에 빠지다. 어떤 것에 속아 넘어가다. Fall for. 오늘 대화에서는
I fell for their idea.
나는 그들의 계획에 속아 넘어갔다.
Fall for.
속임수에 넘어가다. 좌니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죠.
He fell for their idea.
그는 그들의 계획에 넘어갔습니다. Fall, 떨어지다. Fall for, 사랑에 빠지다도 fall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I fell for her the first time I saw her. I fell for her.
나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The first time I saw her.
그녀를 처음 봤을 때.
Fall for something.
어떤 것에 속아 넘어가다, 사랑에 빠지다.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대화에서는
I can't believe that I fell for their idea.
나는 내가 그들의 속임수에 빠진 것을 믿을 수 없어요.
They are playing cat and mouse with me.
그들은 나를 가지고 놉니다. Play cat and mouse. 농락하다. 들었다 놨다 한다는 표현입니다.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장난치는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쥐를 잡았다가 풀어줬다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을 농락하는 것이겠죠?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나를 농락하는 거예요?
Are you playing cat and mouse with me?
들었다 놨다 그만해요.
Stop playing cat and mouse with me.
그 사람 농락하지 마세요.
Don't play cat and mouse with him.
그럼 끝으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부자, Fat Cat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eard you are running for mayor.
Yes, it was a hard decision. I'd like to change something in this city, especially for poor people. I really don't like the way fat cats are getting away with tax evasion all the tim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부자, fat cat, 농락하다, play cat and mouse, 들었다 놨다 그만하세요. Stop playing cat and mouse with me. 고양이가 들어간 영어 표현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미국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권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부 국경은 카르텔, 범죄 조직, 알려진 테러리스트, 인신매매범, 밀수업자, 적대국가의 군 입대 남성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해서 미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불법 마약으로 뒤덮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불법 이주로 인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서 많은 무고한 미국 시민들이 불법 체류자들의 손에 의해 살해되는 끔찍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외국 범죄 조직과 카르텔은 도시 일부를 장악하고 취약한 시민들을 공격하며 미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또 카르텔은 남쪽 국경 바로 광대한 영토를 통제해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된 불법 마약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미국인이 비극적으로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 대한 이러한 공격과 미국의 국경에 대한 공격은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 같은 위협의 심각성 때문에 국방부가 남부 국경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국토 안보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ve also deployed troops to the border and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we're locating and loading illegal aliens into military.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국경에 군대를 배치했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 체류자를 찾아내서 군용기에 실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의 안전과 안보를 보호하고 각주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며 법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주의 의무를 지키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며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체류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즉각적이고 완전히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ve made it clear to every country that they will be taking back our people that we're sending out, the criminals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 국민을 신속히 다시 데려올 것이며 우리는 또한 범죄자와 불법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서 내보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매우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 사령관으로서 나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만큼 엄숙한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